출애굽기 91번 메시지 진설병의 상 두 번째. 이것은 진설병의 상에 관한 앞의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짐. 진설병의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분이 우리의 잔치 되시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상징합니다. 증거궤와 상이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금으로 입혀짐. 출애굽기 25장 24절은 정금으로 싸고 라고 말합니다. 상이 금으로 입혀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기본 요소이고 그분 위에는 하나님의 표현인 그분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공급으로 주 예수님을 누릴 때 그 결과가 금, 즉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신성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더 많이 계시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잔치의 기본 요소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상이 금으로 덮인 것의 의미입니다. 주위의 금태를 두름. 24절은 또한 주위의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합니다. 상 주위에 두른 금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표현된 영광이 지키는 능력과 지탱하는 힘이 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전에 증거궤의 주위에 두른 금태에 관하여 이것을 보았습니다. 법궤와 상 둘 다에 있어서 금태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크기. 2규빗의 장과 1규빗의 광. 23절에 의하면 상은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측량의 두 단위, 각 1규빗의 정사각형이나 이 평방 규빗을 봅니다. 성경에서 1이라는 수는 온전한 단위, 유일한 단위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사각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여 치우침이나 결점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평방 규빗은 간증을 산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은 완전하여 사각형으로 대표됩니다. 그것은 치우침이나 결점이 없습니다. 결국 이 누림은 우리에게 간증을 만듭니다. 이 두 사각형의 누림은 간증을 산출합니다. 어떤 말도 이것을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의 묘사를 깊이 살펴본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1규빗 반의 고. 우리는 23절로부터 진설병의 상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음을 압니다. 이것은 이 수준이 증거궤의 수준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섬기는 제사장들인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양분은 하나님의 간증의 수준과 일치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법궤의 높이로 상징된 하나님의 간증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누림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흠이 있고 수준 이하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누림의 수준은 하나님의 간증의 수준에 이릅니까? 대다수의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와 함께 어떤 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세상 음악을 이용합니다. 그러한 음악의 이용은 그 수준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들을 소유합니다. 증거계와 진설병의 상에 관한 묘사를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법계와 상의 높이가 다 동일하게 한 규빗 반임을 봅니다. 이것은 법계와 상이 동일한 수준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의 간증의 수준과 일치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매우 높아야 합니다. 수준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장치에도 어떤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둘러싼 틀. 출애굽기 25장 25절은 그 사면의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이해에 의하면 여기에 히브리 말은 테두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경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의하면 네 개의 금고리가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려져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고리들은 턱 곁, 상멜 채를 꿰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곁으로 번역된 말은 나란히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네 고리들이 턱 곁에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턱 다음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고리들이 상의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려 있었으므로 턱이 틀림없이 상의 바닥 가까이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번역가들은 턱 대신 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리들을 잇고 강화시키기 위함. 상과 그 틀 혹은 그 턱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틀의 목적이 다리들을 잇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틀은 상을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바닥 넓이만함. 틀 혹은 턱은 사면이 손바닥 넓이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손바닥 넓이는 연결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25절에서 틀의 높이가 손바닥 넓이만 하였다고 말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그 틀이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모두 손바닥 넓이인 손바닥 넓이의 정사각형이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한 틀은 틀림없이 상을 강하게 지지했을 것입니다. 금태로. 5절은 금태가 그 턱 주위에 둘려졌다고 말합니다. 상의 윗면에 태가 있었듯이 틀 위에도 금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태는 지키고 붙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의 다리 주변을 둘러싼 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만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빛 가운데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양분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상이 되심을 압니다. 이것은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를 강화시키고 연결하고 붙들며 지키심을 뜻합니다. 틀의 모든 방면이 우리의 체험과 관계됩니다. 크기, 형태, 재료를 영적인 체험의 빛 가운데 살펴보면 모두 의미심장합니다. 내 금고리. 26절과 27절은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깰 곳이며 라고 말합니다. 요소와 능력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함. 여기서는 법궤를 위한 주물이었던 네 개의 금고리에 대해 말한 것을 간단히 개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리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를 연결하고 능력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합니다. 예표에서 금고리는 영을 상징합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약혼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금고리들을 받았습니다. 이 고리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언급된 영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그를 덮는 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선물, 인치시는 영을 상징하는 금반지를 주었습니다. 금고리로 상징된 영은 결합하는 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영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의 하나됨은 고리, 즉 그 묶는 능력이 있는 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객관적으로 주님이실 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셨다면 금고리들이 없으므로 믿는 이들인 우리가 연합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요소를 연결하고 능력을 연결하는 영인 금고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동을 위해 상의 네 발 위에 달려있음. 네 개의 금고리가 상의 네 발 위에 달렸으므로 상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리들이 없다면 상이 옮겨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상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움직이며 우리를 따르는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따랐듯이 우리의 잔치를 위한 상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따르십니다. 증거계는 이동될 수 있었으며 진설대 또한 이동될 수 있었습니다. 상을 나눌 수 있도록 채가 뜰 곁에 있음. 27절로부터 우리는 채로 상을 나눌 수 있도록 고리가 턱 곁에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있는 것과 이동하는 것이 모두 연결하는 것과 강화시키는 것에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틀이 접속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고리가 연결하고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고리가 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연결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이 접속하는 것과 강화시키는 것에 달려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접속하는 것이나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어떤 연결이나 이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나누어진다면 강화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연결하고 이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접속되고 강화됨으로써 우리는 또한 연결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리들이 접속하고 강화시키는 틀 곁에 위치했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두 개의 채. 28절은 채들에 관해 말합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다시 한번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조각목으로 만든 채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동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채들이 금으로 쌓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상의 이동의 표현임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힘이고 금은 그분의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금으로 쌓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채들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하나로 연합된 그분의 두 본성으로 말미암음을 상징합니다. 접시들, 잔들, 병들, 희생 대접들. 29절은 너는 접시들과 잔들과 병들과 전제물을 붓는 희생 대접들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라고 말합니다. 접시들은 떡을 진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담을 때에는 음식을 옮겨 담는 접시에 담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접시들은 떡을 진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잔들은 유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향은 상위에 진설된 진설병 위에 부어졌습니다. 잔들은 이 액체의 유향을 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병들과 희생대접들은 전제물을 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도구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분께 우리가 참여하는 수단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체험을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상과 연관된 세부 항목들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정확함을 알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법궤이시고 또 우리의 상이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간증의 체현이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한 잔치이십니다. 법궤인 그분 안에 율법이 있고 그분 위에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상인 그분 위에 진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막 안에 있는다면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깃으로 누릴 것입니다. 임재의 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함. 임재, 떡, 얼굴, 떡. 출애굽기 25장 30절은 상위의 임재의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흠정역과 다른 번역들은 임재의 떡 대신에 진설병이라는 번역을 채택합니다. 구약에서 성소 안에 이 상위에 있는 떡은 두 가지 이름을 지닙니다. 첫째는 여기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임재의 떡이고 둘째는 역대상 9장 32절에서 볼 수 있는 배설의 떡입니다. 두 곳에서 흠정역은 진설병으로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의미에 있어서 배설의 떡과 매우 가깝습니다. 떡이 어떤 방식으로 배설될 때 떡의 진열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설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는 그 떡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 떡은 진열, 전시나 배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은 분명 색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아니므로 평범한 언어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임재의 음식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임재의 떡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0절은 임재의 떡 혹은 얼굴 떡을 말합니다. 이 떡을 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 떡을 먹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단지 진설이나 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재의 떡의 상이 증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상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임재의 떡의 의미를 어머니가 그 아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할 때 갖는 기쁨으로 예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어머니가 70대이고 그녀의 아들이 50대라 할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의 아들이 몇 년 만에 그녀를 방문하러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나이든 어머니는 그녀가 그 아들을 위해 즐겨 요리하던 음식이나 아들이 젊었을 때 특별히 즐겨 먹던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특별 요리를 무척 즐긴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차려냅니다. 아들이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 그녀의 두 눈은 아들 위에 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임재 안에서 이 식사를 즐깁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은 그 어머니의 임재의 음식, 그 어머니의 얼굴의 음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식사는 사실상 그 어머니의 임재입니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 그는 그 어머니의 임재를 먹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 앞에서 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그 어머니의 임재의 음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있는 상위의 떡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입니다. 이 떡은 만나와는 매우 다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리 떠나서도 모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만나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과거 체험을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여러 해 전에 만나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까? 이제 건축된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분깃을 누립니다. 말로는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체험이 있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신성한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임재의 떡, 얼굴의 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음식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들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깃으로 누릴 때 이 누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 중 가장 거룩함. 레위기 24장 9절에 의하면 임재의 떡은 여호와의 화제 중 가장 거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의 나머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임재의 떡이 하나님의 음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음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떡덩이들을 남겨 성소 안으로 가져가 상회에 진설하고 전시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소 안에서 섬긴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 의미는 믿는 이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그분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이 음식의 일부를 떼어두실 것입니다. 가령 누구도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는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며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매주의 공급으로 남겨두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있는 교회 안에 아무도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에 어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임재의 떡이 없을 것이며 섬기는 사람들은 매주의 공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이들이요 섬기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권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집회에 가져와 그분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 의해 체험된 그리스도의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이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이 음식의 한 분깃을 떼어두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분깃을 진설하고 그들의 매주의 공급으로 그것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막의 성소 안 상위에 임재의 떡은 성막의 성소 안 상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음식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단체적인 잔치를 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집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누림을 얻습니다. 집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누림을 맛보지 못합니다. 성막 안에 건축된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상위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상위에 있는 임재의 떡은 단체적인 잔치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상은 항상 개인적인 잔치가 아닌 단체적인 잔치를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잔치합니다. 분명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어떤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단체적으로 하는 잔치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상위의 떡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얼마나 부요한지요.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함. 임재의 떡은 성소 안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안에서 참여하고 누림바 되도록 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밖에서는 이 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상은 성막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떡의 진설. 상 위에 있는 떡의 진설은 생명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이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임재의 떡이 있는 상은 영양분을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간증과 영양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간증으로 임재의 떡이 있는 상을 제사장들을 위한 영양분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법궤와 상이 다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둘 다 동일한 높이라는 것과 둘 다 발에 금고리들이 있다는 것과 둘 다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든 채로 운반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상이 법궤의 체험으로부터 나옴을 가리킵니다. 항상 먼저 법궤가 상을 산출하는 것이지 상이 법궤를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체험에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궤는 상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을 체험할수록 상이 언제나 우리를 다시 법궤로 인도하는 까닭에 법궤를 더 많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상을 산출하고 상은 우리를 다시 법궤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증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산출하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간증인 그분께로 다시 인도함을 뜻합니다.